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때로 그의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에게 아담 이후로 찾아온 그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들이 봉착하고 또 고민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담 이후로 찾아온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고, 또 이런 질문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러한 고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주는 누구시며 그 주와 우리가 정말로 평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영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의 교회를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야훼 하나님은 언약적인 인사를 자신의 교회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는 주님의 언약적인 인사 앞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찾아온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할 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드온은 질문합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주 되신 것을 보여달라라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드온은 감히 야훼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주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에게 참 평안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의 입술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샬롬, 즉 야훼 하나님부터 평안을 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부터 샬롬은 정말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기드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샬롬을 가지고 찾아오신 야훼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의 천사를 통하여 단순히 샬롬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야훼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 샬롬을 가져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이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재물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이 내가 반석 위에 재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너희와 화목하였고 너희에게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석 위에 이 재물을 태우는 자리는 주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기쁨의 상을 즐기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먹는 이 장면 앞에서 기드온은 아직까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현장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샬롬이시다. 야훼의 샬롬이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자신을 보지 않아야만 합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하여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손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다라는 그 방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고 무서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참된 평화를 위하여 야훼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화목 제물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오늘 설교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주 되심을 대심의 표징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주 되신 표징을 보이셨습니다. 첫째,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질문하였습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셋째, 기드온은 야훼 샬롬으로 고백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주님이십니까? 라고 기드온은 질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야훼 하나님이 주 되심을 시험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분명히 죄악된 일이고 그런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들은 야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질문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6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야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온 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만일 내가 당신의 눈앞에 은혜를 발견한다면 내가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면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대화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야훼 하나님은 기드온 자신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으로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합니다.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야훼여 내가 야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슬퍼도소이다. 정말로 내가 슬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남자가 운다라고 할 때 이런 때 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는 때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쩌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슬퍼도소이다라는 이 탄식의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번 눈물을 흘렸다. 아, 내 눈에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감화가 일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에서부터 쓸어내리는 아픔을 느끼는 그런 눈물이 찾아왔듯이 지금 기도는 슬퍼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원이 슬프다고 말합니까? 내가 야훼 하나님을 보았은저 내가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본 사람은 죽음에 처하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뇌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드온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기드온은 살아있었고 죽지 않았습니다. 야훼의 사자를 보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인간이 야훼를 보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사자를 만났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말씀에는 당신을 바라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야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슬픔도 없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도 야훼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보면 또 다른 야훼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교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이 회복되는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먹고 마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야훼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어떤 본문들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기드온이 야훼의 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야훼의 사자는 보편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을 구약에 만났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기드온이 죽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죽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 천사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나를 붙들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게 할 그분,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그런 분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는 묻고 있습니다. 저는 야훼 하나님을 보았고 죽지 않았는데 과연 야훼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말씀하고 있는 이가 당신이라면, 나와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당신이라면, 정말로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큰 능력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야훼의 사자 맞습니까? 당신은 야훼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먼 훗날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을 때 그들 가운데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믿을 때 참된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참된 평안은 당신이 정말로 그입니까? 라고 질문한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보이시는 그 현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현장에서 그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그들의 생과 사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설교의 대지를 대합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기드온에게 보이십니다. 과연 야훼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자신의 주 되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기드온의 주 되시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 되십니다. 그 야훼 하나님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 되시고 몸된 교회의 주의 백성들의 주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천사를 만나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8절에 사사기 6장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돌아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물이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 예물이란 단어는 다른 나라의 곡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왕이나 위사람에게 예물을 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이 예물이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야훼께 예물을 드리는 소제를 가리키는 그런 일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 소제를 얘기할 때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이 단어는 아벨이 야훼께 드렸던 양의 첫 새끼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세상 왕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어떤 나라의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그런 방향에서 해석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또 다르게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즉 소제를 드리고 즉 또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양의 첫 새끼를 이야기하는 그 제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물이냐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예물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예물이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 다음 본문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기드온은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은 무엇입니까? 그 성격을 보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그 예물의 성격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예물은 야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이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상수리나무가 아래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상수리나무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저번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기드온은 앉아있었고 기드온은 야훼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장소인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루 한 에바를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 에바를 가져왔다라는 이 말이 단위를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가루 한 에바를 가져왔다라는 이 표현은 약 22리터의 밀가루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키로로 이야기하면 9.6키로 정도 되는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9.6키로로 빵을 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이 500g 가지고 굽는 빵입니다. 그러면 그런 빵이 18개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드는데 18개 가져온 게 뭐가 대수이겠는가? 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포도주틀에 밀을 타작하던 시대에 빵을 야훼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빵을 18개를 구워 가져왔다는 엄청난 양의 빵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양 새끼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학정 가운데서 완전한 학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양 새끼를 가져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새끼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어쩌면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남겨둔 그런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야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기던 마지막 제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니 준비한 이 음료 국이란 것과 빵과 고기는 모세 율법의 화목 제물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와 친교를 위해서 동물과 식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 즉 희생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력기 20장 24절에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적인 복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야훼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야훼 하나님이 그 음식을 드리고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화목하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명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야훼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이 제단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을 부었습니다. 반석 위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반석 위에서 불이 올라와 그 제물을 태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의 자신의 불로 그 제물을 태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로 살랐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레위기를 읽고 또 우리는 제사법을 읽게 될 때 불로 살랐다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태우셨으니까 연기를 올라가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사라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즉 불로 살랐다라는 이 단어가 사라프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사라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 무슨 말입니까?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 그가 바친 양과 그가 바친 빵을 그가 바친 국을 하나님께서 한 부분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배가 고파서 다 먹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이 먹는 장면을 봅니다. 식탁에 앉았다라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게 되어지면 우리가 앉은 식탁은 그냥 밥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밥 먹자. 그리고 밥 먹으면 예, 됐다. 이게 우리 식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식탁은 밥 먹자라고 하는 식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식탁은 너와 나의 관계가 확실히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언약적인 식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이 성취되고 나면 언약이 맺어지면 그 언약에 맺어진 자리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식탁에 손님을 청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 가는 거인들도 아 보이면 옛날에 어른들은 배고파 보이면 우리 집에 오라고 밥 먹고 가라고 아무런 관계 없이 먹여주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죠. 그러나 외국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쉽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식탁에 잘 앉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한 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친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언약적인 갱신이 일어났다고 하는 식탁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탁의 음식을 먹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연기로 올라가는 음식이 타는 장면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음식을 드신다라는 장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죠. 너희가 왜 험 있는 것, 병든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내게 허물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일조를 드려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물은 내 집에 뭐라 그럽니까? 양식이죠. 이 양식이라는 표현이 내 집에 먹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일조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먹이로서 백성들이 먹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먹이로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측면에서의 십일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먹이를 우리가 제공할 이유가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먹이는 화목 제물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배부르시고 풍족하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이미 배부르고 풍족하고 더 이상 마음속에 기근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과 야훼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기 6장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6장 12절에 야훼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되 큰 용사여 야훼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이 계시다고 하는 이 표정, 표징,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했을 때 야훼 하나님은 거기에 이 음식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음식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은 보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의 사실과 그 하나님이 기도원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맺어졌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나를 사용해서 미디안 손에서 이 백성을 건진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음식을 먹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 백성은 분명한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는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화목제물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참된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볼 때 참된 화목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 참된 하나님을 참된 화목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기도는 야훼 샬롬으로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는 야훼 하나님의 화목 제물을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미디안 손에 버려진 이스라엘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24절에 기도는 야훼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살롬이라 하였더라. 야훼의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미디안 손에 있고 미디안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저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걱정거리를 제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안의 압제와 핍박을 두려워하던 그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러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질투를 드러낸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야훼는 화평은 언약을 주시는 현장에 참 평화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적인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적은 야훼 하나님의 적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실 것입니다. 기도원의 손을 통하여 치실 것입니다. 많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00명의 용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들과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참 샬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중근세 잡은 자 손 아래서 주님의 나라를 빼앗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은 참 이스라엘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참 회복을 가져오고 화목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참 평안의 화목 제물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 화목 제물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화목 제물을 내놓고 우리는 야훼 하나님과 먹고 마십니다. 그 자리에서 참된 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야훼 하나님과 함께 화목 제물을 먹는다. 그가 드시고 우리가 먹는다라는 이 개념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엮으셨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속에 둘을 한 몸으로 엮으시사 참 평안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서 만약 우리를 압제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한국 전쟁을 통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공산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 우리 가족을 죽이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의 자리에 떡을 떼면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바라보게 될 때 유대인들은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하던 그들과 함께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참 평안이 임하였다, 참 화평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화목 제물을 통하여 기념하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면서 우리 형제를 바라보면서 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야훼 샬롬이라고 노래해야 됩니다. 야훼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반석에 불을 내려 화목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셨듯이 그 그릇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이셨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릇을 통하여 배불리 먹고 마십니다.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눈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함께 그 화목 제물을 나눈 우리들은 함께 먹는 그 형제들과 둘이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참 화목이 있고 참 화평이 있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하지요. 옛날에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연합군이 만나게 되어져서 같이 예배한다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의 떡을 나누고 있는 그 연장에 만난 그 지체들과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뭐라고 노래해야만 합니까? 뭐라고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만 합니까? 그 연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훼 샬롬입니다. 야훼 샬롬입니다. 정말로 야훼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적을 당신의 적으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적을 당신의 적으로 보실 것입니다. 당신 눈 안의 적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다. 적이 있느냐? 너에게 평안이다. 나는 너와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갖 삶의 위기 앞에서 온갖 예배 현장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시다. 야훼 샬롬입니다. 야훼 샬롬.